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 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신자 여러분,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짐을 굳게 믿고 계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환경이 더 어렵고 아프신가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때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과 삶에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만나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미리 감사하고 일상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보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평강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마음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두 자매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수인 자매님, 우리는요, 나의 육체의 건강을 챙기고 또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영혼도 변들지 않게 챙겨야 하지요. 한 주간 자매님의 영혼이 변들지 않게 챙기시며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요?
네, 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는 정답이 없다는 말처럼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행복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만함에 만족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즐겁게 보내다 보니 내 안의 영혼 또한 맑아지는 느낌을 얻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우리 수인 자매님의 나눔 속의 핵심 단어들이 예,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그렇죠?
네.
아주 행복한 일상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습이 예, 느껴집니다. 예,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떻게 예, 관리하고 계시나요?
네, 저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얻은 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은 되게 영혼도 맑아지고 그리고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즐거움도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뭔가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왔듯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맞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우리 소리자매님처럼 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예,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수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을 사셨나요? 열악하고 자유롭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계신가요? 오직 예수, 오직 천국임을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영적 무장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수인 자매님,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을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내 마음을 안다는 착각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는 자기 존재감을 배우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리자매님, 그러면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욕구란 인간 내부적으로 결핍이나 과잉이 생길 때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인정, 존중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욕구와 다른 욕망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욕망은 절제와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강조하셨던 것은 욕구는 채워줘야 하고 욕망은 조절이 필요하고 탐욕은 버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탐욕은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잘 정리해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욕구는 개인의 경험이나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한 주간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인하여 화가 나시거나 짜증이 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요즘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커피에 수면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커피 양을 좀 줄이고 있는데요.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그러면 새벽까지 잠을 잘 못 자서 이러다 저러다 뭐 커피를 못 마시면 또 제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며 또 욕구를 참을 때는 짜증이 많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니 짜증이 나기도 하고 좋아하는 커피를 못 마시니 더 짜증이 나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수인자매님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네.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네.
짜증을 내려면 끝도 없다는 게 제게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길거리 가서 맛있고 먹고 싶은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네.
내가 직접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종류가 많지 않아서 확실히
네.
짜증이 나고
네네.
또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음료를 먹고 싶은데
네.
그것 또한 허락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 못 먹는 거에 또 짜증이 나고
아 예.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은 물건을 사러 대형 매장에 가서도
네.
내가 갈 수 있는 장소가 국한이 되어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야채 코너나 아니면 수산물 코너
네네.
그 외 간식이나 뭐 다른 곳에는 눈길도 못 주고
네.
물건만 구매해가지고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네.
어떻게 보면은 제게는 많이 다 고문이거든요.
제약을 받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내 눈에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그거를 참는 것도
네.
고통이라 어떻게 보면은 참는 수밖에 없다는
네.
위로와 위안으로
네.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갑자기 쭈그러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커피 한 잔의 유혹을 못 견뎌서 짜증이 올라온다고 했는데 우리 수인자매님은 일상에서 정말 허용되는 것이 몇 개 안 되고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차라리 보이지 않는 것, 예, 한쪽 눈을 감고 다니는 네. 게 더 마음이 편안하시다는 얘기로 들리서
네.
저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네, 커피 잘 참고 감사함으로 네 조금 더 인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재미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평소에 좀 잠을 많이 자는 편인데 10시간,
네.
막 12시간도 잘 자는데
아, 예.
네, 그렇게 매일 그렇게 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 어떤 날은 좀 할 게 있어서 일찍 일어나는 날이 있으면 그 하루 종일 짜증이 나요. 잠을 잘 못 자.
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예. 우리 세 명에서 지금 나눈 얘기가 인간의 가장 결핍 욕구인 네, 생리적 욕구인 것 같습니다. 네. 먹고 자는 거. 네. 네. 굉장히 이 결핍되면 사실은 채워져야지 예 다른 욕구들이 사실 또 만들어지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짜증이 많이 나는 우리의 일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떠셨나요? 우리 인간은요. 악해서 사실 현실에서 채워지는 욕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조금 더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족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족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아차하면 욕망과 탐욕으로 흐르는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수인자매님, 지난 시간에 자기 존재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욕구와 연결이 깊다고 우리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는지요?
네, 자신의 기본 욕구인 소속의 욕구와 인정의 욕구를 갈망한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호작용에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바로 관계 속에서 타인을 통해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모습입니다.
의존한다는 말이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의존을 우리는 동반 의존이라고 말합니다. 동반 의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잘 들으시면서 자신의 모습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반 의존의 특징들입니다.
동반 의존의 특징의 첫 번째는 우유부단합니다. 어느 쪽이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두 번째는 억압된 분노이다. 분노가 내재된 상태로 우울함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 많다.
극단적인 기분이다. 감정 중에서 기분 변화가 조충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조종과 통제이다. 상대방을 환경과 위치, 권력, 힘에 의해서 조종과 통제를 한다.
다섯 번째는 경계선이 무너져 있다. 자신의 결정을 못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주된 말은 나는 책임질 수 없어요. 글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결정할 수 없어요. 당신이 대신 결정해 주세요. 등의 말을 관계 속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이런 말을 당신이 어떤 특정 대상에게 자주 사용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상대방과 동반 의존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동반 의존성이 강한 사람은요, 양가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기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양가 감정은 동시 상반된 두 개 이상의 감정이 드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의존하는 내가 믿기도 하지만 의존하는 나를 보면서 안도감을 느끼는 이런 감정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요, 동반 의존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의존하는 것이 무의식 중에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존재감 확보와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역기능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반 의존의 모습을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인의 문제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마치 내 문제라도 된 것처럼 도와주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것은 그다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네.
물론 자신의 문제처럼 과몰입하는 것은 약간 조율이 필요한 것 같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의 삶이나 그리고 감정이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약물 남용이나 정서적인 문제, 알코올 중독, 또 흥분되다가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가 반복되는 조증과 우울증의 반복되는 모습, 그리고 성격장애 일종인 조현병, 이런 것을 기분장애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분장애인 양극성 장애 등의 문제를 가지신 사람들은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더욱 이런 모습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사실 이런 병리적인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동반 의존의 모습, 다음 사례를 통해서 우리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늦잠을 자면 엄마는 속이 터진다. 학교 갈 시간은 다가오는데 일어날 생각이 없으면 잔소리가 시작된다.
학교 안 갈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아침마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엄마는 매일같이 아이를 깨우고 조금이라도 늦을 것 같으면 학교에 데려다 준다. 이런 전쟁을 몇 년을 지속하였는데 하루는 아이가 일찍 일어났다.
그런데 엄마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좀 더 자. 하는 것이다.
네.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조금 보이시죠? 늘 아이를 챙기는 것이 버겁고 힘들다고 입에 달고 살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요, 그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엄마들은 뭔가 허전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일상의 사례가 바로 동반 의존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양가 감정의 모습도 보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은 경미한 모습입니다. 동반 의존이 병리적인 모습으로 진행되면 아주 심각한 모습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지지 기반인 타인에게서 존재감이나 의존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거나 엄청난 불안, 두려움, 심지어 공포로 마음이 반응할 것 같습니다.
동반 의존에서 상대방을 돕는다는 이유로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내 도움 없이는 그 사람은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없이 뭔가 시도하려는 것을 막아야 해 라는 극단적 이기심이 나타나는 상황까지 몰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 아내의 모습입니다.
순자 씨의 남편은 평생 술과 함께 살아온 알코올 중독자이다. 아내와 자식은 없이도 술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사람이다. 순자 씨는 남편이 술을 먹고 오면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 또 술상을 본다. 언제든 준비된 사람처럼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먹이 날라오고 물건이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순자 씨도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도 50대를 훌쩍 넘었다. 남편은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피폐해져서 더 이상 일상생활이 힘들었다. 순자 씨는 자녀들과 운운해서 남편을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남편이 입원해서 잘 치료받고 있는데 몇 주 후에 아내인 순자 씨가 찾아왔다. 선생님, 우리 남편 이제 그만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치료 과정이 남아있고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순자 씨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남편을 퇴원시키려고 한다.
네, 여기서 우리 순자 씨의 마음을 잠시 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바로 동반 의존의 마음 모습입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순자 씨는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었다. 술 마시고 집에 와서 행패 부리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늘 자식만 아니면 죽고 싶었다. 그래서 성인으로 성장한 자식들과 운운해서 남편을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막상 나를 너무 괴롭게 했던 남편이 없으니 처음에는 너무 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황에 잘 적응이 안 되고 뭔가 허전하기도 하며 묘한 기분이 들더라는 것이다.
선생님,
네.
순자 씨는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자기의 역할이 없어져서 이런 허전함이 생긴 것일까요? 이것이 양가 감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존재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술을 먹을 때, 소리치고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릴 때 아내 순자 씨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역할을 바로 존재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남편을 돌보는 사람이 순자 씨 자신의 존재라는 것이군요.
네.
아마도 주위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과 사느라 얼마나 고생하느냐는 인정의 말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순자 씨는 인생의 헛헛함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남편을 퇴원시켜 집에 데려오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인 동반 의존의 모습입니다. 이런 병리적인 경우 남편이 알코올 문제가 해결하면 술을 안 마시게 되죠. 그러면 아내인 순자 씨는 자신의 역할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생깁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술을 안 마실 수 있으면서 한평생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남편에게 배신감도 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쩌면 술을 끊는 남편에게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마음을 행동이나 말로 표현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참으로 이상한 모습이네요. 남편의 마음을 일부러 건드는 것이군요.
네.
남편의 심기를 아내가 건드리면 또 남편은 그래 내가 다시 술을 먹는다고 하고 술을 찾는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 같습니다. 악순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가정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동반의존의 병리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하나의 사례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알코올 중독과 같은 중독 증상에 따르는 문제가 있는 사람 옆에는요. 그것을 도와주면서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요. 일정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 또한 일상에서 동반 의존의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밥을 차려줘야 해서 뭐 혼자든 또 친구들과든 어디 여행을 가지 못하고 늘 삼시세끼를 밥을 챙겨야 하는 아내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당신 없이는 남편이 밥을 굶을 것 같은 생각에 또 떠나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남편 밥 차려주는 일이 존재를 확보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역할을 하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이런 상태가 바로 동반의존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무의식 안에서 내 존재감이 확보되지 않을 때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일어나는 욕구의 증상입니다.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존재감은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특히 주변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과 존재의 의미를 찾으며 자기 존재감을 형성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저는 뭔가 어릴 때는 여러 가지 아빠로서의 역할이나 아니면 또 언니로서의 역할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이 필요 없다 보니까 조금 존재감에 대한 어떤 상실감을 조금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렸을 때 누구한테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셨어요?
네. 동생들이나 엄마한테 뭔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책임들을 좀 제가 지려고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좀 뿌듯함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우리 소리자매님이 아버지 대신에 동생들이나 엄마에게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좀 해오셨다는 얘기신 건가요?
남편의 역할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게 맞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네. 제 생각에는 그랬던 네네네. 것 같고 네. 네. 아빠로서의 역할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네. 그런 면들을 제가 좀 역할을 대신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셨군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동생들이 어느 정도 독립해 네네. 시기여서 그런 우리 소리자매님이 했던 경제적을 담당하는 또 아빠의 빈자리를 엄마에게 남편의 역할도 조금 어느 정도 해주셨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그 역할들이 줄어들으신 거잖아요.
네네.
지금의 마음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편안하기도 하지만 네. 뭔가 모르게 좀 허전함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혹시 아빠의 동생들에게 아빠의 역할을 할 때 네. 혹시 본인의 존재감이 조금 느껴지셨나요?
네. 아무래도 뿌듯한 뭔가 내가 나이는 어린데 네. 그래도 이런 역할을 내가 이런 걸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네라는 네. 어떤 네, 만족감이 들었었어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 뿌듯함,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면 사실 그 역할이 더 강화되고 더 그것을 단단하게 하려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아, 좀 홀가분한 모습도 있죠?
네네.
네, 이렇게 양가 감정이 드는 게 사실 동반 의존입니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수인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비슷한 사례인데.
네.
집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터 큰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 역할을 해오다 보니까
네.
역할과 존재의 의미라는 부여보다는 의뢰의 이 일들을 내가 해야 한다는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살았기에
네.
의무적인 감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의무적인 어떤 관계의 부분에서 많이 좀 자유로워지셨나요?
조건 없이 제가 지금에 처해 있는 상황에 그거를 다 내려놓게 해버려서
네.
예, 지금은 알아도 모르는 척,
네.
듣고도 안 들은 척 하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 예. 외면하고 있다라는 우리 수인 자매님의 말 속에는 다양한 사실 의미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마음 한 구석에는 무거운 짐이 조금 있는 것 네. 같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네,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동반 의존 관계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다 상호적인 연결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동반의존의 모습이 누구나 다 조금씩은 예, 경미한 단계부터 또 심각한 단계까지 다 있을 수 있는데 없어도 허전하고 있으면 불편한 게 사실 이 동반의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내 존재감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엄청난 공포로 반응하는 모습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런 관계의 모습을 건강한 관계로 치유, 회복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관계 방식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지금 타인과 맺고 있는 관계의 모습이 동반 의존인지 아닌지 그리고 건강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하며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건강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수인자매님이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말씀은 네,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그리고 내가 나와의 관계,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케 되는 어떤 삼중 축복의 말씀이 요 말씀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더욱 힘쓰시고 애쓰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구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주님여 이 손을 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후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언제나 주님이 북조선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의 손을 꼭 잡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아마 우리 몇 주 동안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본문일 듯 싶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잘 들어주시고 혹은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민수기를 묵상해 봤습니다. 물론 민수기 전체를 다 묵상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민수기를 더 묵상해 보고 싶고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혹시 도피성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봤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듣지 못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없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만 있었다라는 건데 도피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이 무엇을 하는 장소인가요?
네,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의도하지 않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 성읍을 도피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피신할 수 있었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발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죽인 경우를 말해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당시에는 이제 피해 복수라는 관습법이 있었어요.
피해 복수라고요?
네, 한마디로 이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당사자도 똑같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복수자가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경우들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의례히 지켰던 피해 복수라는 관습법과는 확연히 다른 거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자비도 실현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도피성은 하나만 있었나요? 왜냐하면 도피성 하나만 있으면 너무 멀리 있어서 그 도피성으로 도망칠 때 잡힐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여섯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세 곳, 요단강 서편에 세 곳이 있었어요.
역시 그랬군요.
이스라엘 전역에 총 여섯 곳이 있었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결국에는 이제 30km 근방에 있었다는 말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친 사람은 그곳에서 계속 있어야만 했나요?
계속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혹시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피성에만 있었어야 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있어야 했나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피성에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일찍 죽거나 네. 또 늦게 죽어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경우에는 대세장이 일찍 죽으면 빨리 풀려날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었고, 그러나 또 늦게 죽으면 이제 오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이렇게 두 개 단락으로 나누어 요약할 수 있어요.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9절, 그리고 30절부터 34절인데요. 22절부터 29절은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이고, 30절부터 34절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아, 네. 그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도피성으로 보내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갈 수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의 합당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은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요. 사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네.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과는 나는 상관이 없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한일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네. 여기서 살인하는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네. 살인이란 꼭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은 누구를 향한 미움, 증오, 시기, 질투 등을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대상이 그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도 해당되겠지만, 강조하는 바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미움이나 증오나 시기와 질투 등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또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까요?
네, 3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네. 내가 거주하는 땅이 어떤 곳인가요? 다시 말해서 내가 거주하는 땅이 어떤 곳인가?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우리죠. 그리고 내가 거주하는 땅 할 때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 안에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후반절에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곳이, 내가 있는 그곳이, 지금 우리가 이제 두 분과 제가 있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지금 나와 우리 두 분이 있는 그곳이,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 믿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나 여호와가 있는 그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인데 내가 누군가를 살인한다면 그 즉 미워하고 증오하고 네. 또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곳은 더럽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곳은 더럽혀진대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힐 수 있고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히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를 향한 미움, 증오, 시기, 질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현듯 멀어졌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혹시 다른 형제에 대해서 실수한 게 있는지 다른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실투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혹시 우리 두 분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 증오하거나 시기하거나 또 질투하거나 이래 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믿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이런 경우를 혹시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예. 저는 있어요. 예.
당연히 말하기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어, 그치?
네. 네.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에서는, 그 공동체에서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아,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있다.
네, 저는 있어요.
아, 방송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은.
네.
네. 못하지만 그래도 네. 간략하게나마 이야기해본다면 뭐 할 수 있다면
그냥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제 이름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떤 안 좋은 말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은미자매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안 좋게 이렇게
네.
오고 갔을 때 그거 봤군요. 그런 걸 봤군요.
네네.
마음이 좀 많이 어려웠겠다.
예, 뭐 근데 제가 괜찮았던 거는 일단 제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들도 사실 그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네.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아무래도 이런 마음이 안 생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당연히 있긴 한데 시기와 질투, 증오까지는 아니지만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거나 멀리하거나 미워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럴 때 그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 그대로 가져가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어지는 거고 근데 그 마음을 스스로 잘 정리하고 관리를 해서 이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사실 솔직히 사라즈매가 살짝 피해갔는데 누군가를 우리 그 미워한 적이 있는지 한번 질문한 건데.
많죠. 없을 순 없어요.
그렇지. 맞아요. 근데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이해하기 어떤 경우였는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뭐 공동체 아니라 하면 이제 나의 생각과 다르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그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제 좀 피하거나 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 이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안에서 순간적인 그 감정들이지 사실 오래가진 않거든요.
오래가진 않고.
네, 오래가진 않는데 순간에 일어나는 네, 그런 문제들인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 결국에는 우리 주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의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서로 다른 기질과 성향,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공동체 관계, 인간관계가 정말로 서로들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머무른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 혹시 우리 두 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노력하는 방법들이 혹시 있나요?
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상대방을 오해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한
있다.
일이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먼저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또 이제 저와의 어떤 생각하는 거의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쟤는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라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지.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이제 생각대로 말할 수도 있고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다양성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그런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좋다. 차이를 인정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니까.
맞죠.
그럴 수 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사라자면은?
네, 저도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장점을 정말 최대한 인정해주는 거.
장점을 인정한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좋은 게 뭐 두 개고 단점이 이제 뭐 세 개라고 치면 이 장점을 너무 크게 인정해주고 그걸 너무 좋게 보기 때문에 단점이 보이지 않는.
야.
이것도 사실 제가 공동체에서 배워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스스로 배우고 훈련하는 거네요.
네네네. 안 좋은 것만 보면 계속 안 좋은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은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좋은 것을 보고 계속 인정해주고 또 친구하고도 저 사람은 이게 좋더라. 정말 멋진 것 같아. 이렇게 인정해주면 관계도 서로 좋아지고 인정해주는 습관도 이제 훈련이 되고 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나름대로 이렇게 다른 인간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나름대로 노력하시네요. 아이고, 네, 귀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 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하는 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나 여호와는 우리 중에 있음이니라. 네, 아이고.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묵상 중에 혹은 우리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 나눠볼까요?
네, 저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인데 그 땅을 땅에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책임감?
책임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주한 땅에서 사는
맞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사라 자매는?
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지 중에 결국은 그 억울한 자의 어떤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도피성을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이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과 연결을 봤을 때 분명 우리가 쫓기고 정말 어렵게 살긴 하지만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래도 그 시름은 우리가 놓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안에 있을 때.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연결이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귀한 묵상입니다. 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나의 도피성이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